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오늘 제목대로 영원히 받을 상을 바라보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가르치는 부모, 자녀들의 심령을, 그들의 내면을, 마음과 그 속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상태로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외면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 가운데 있는 목표를 에베소서 4장 23절 4절 살펴봤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여러 표정들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기라 할까요? 이미지라 할까요? 그것들은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지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러 이력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그 풍기는 이미지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 뜻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삶, 을 지속했을 때 그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녀들로 길러야 한다라는 것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을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인생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들을 심고 가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훈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성경은 다소 안내라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그 삶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따르는 삶을 심도록 길러야 하고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예전에 그 학교 다니실 때 이게 불교 용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깨달음 뒤에 수행이 바로 되냐 아니면 수행이 점진적으로 되냐 아니면 깨달음이 한꺼번에 오냐 아니면 천천히 오냐 이거 가지고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점호 점수냐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으시죠? 처음이신가요? 도노는 갑자기 깨달는 거고요. 점호는 그 깨달음도 천천히 오는 거고요. 돈수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따라서 그 인생도 180도 바뀌는 게 돈수고요. 점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점진적이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성경 가운데 대입을 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다가오고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믿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근본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근본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 칭함받을 때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을 추구해야겠다라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들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인 성화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성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죠. 신자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존재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또한 성화의 삶 가운데 있는 거고 자녀도 성화의 삶 가운데 있는 거라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 뿌린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 부모 또한 뿌린대로 거두는 삶을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거두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살펴보면서 순종하라. 이게 듣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로 기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오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부부가 꼭 나눠보시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수요 기도회를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귀가를 했더니 큰애가 왔더라고요. 큰애가 와서 간단하게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중1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뚜렷한 게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아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차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에게 제가 인도함을 받았던 인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꿈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거창하지 않은 게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걸 해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권면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부모로서 옳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말을 들은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에 또 그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에 무조건 들어야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인간 양육자인 부모를 주셔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잘 된다 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훈육을 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게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뜻,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내면의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그 속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거.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혹이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들을 누려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을 최대한 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때마침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기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을 때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 백성의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재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통치 가운데서 구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될 바들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셔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걸 구하니까 내가 네가 이런 삶을 살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상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니까 다윗보다 적게 산 거죠. 다윗이 70년 이상을 살았던 데 반해서 솔로몬이 한 60년 정도 살다 죽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수준들을 부모가 유지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게 자식 앞에서 배우자 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배우자를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야 그 부모가 어느 한쪽에 가든지 양육의 태도가 같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식이 부모의 머리 위에 서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부부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부부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한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개념이 타협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행동주의적인 접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첫 시간에는 이걸 이렇게 뒀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받은 상을 바라보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낳고 기르시면서 제가 수백 건의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감당하면서 꼭 부모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첫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고백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단 한 가정도 제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은 고백하는데 이 자녀들이 분명히 자신의 자아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잡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3040에는 출산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혼부부들도 많이 계세요. 신혼부부들도 계셔서 그 부부들을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요즘 부쩍 증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딩크족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둘이 벌어서 여유롭게 살지만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고 아예 결단하는 부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 권면은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것이 당신들의 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삶의 결정들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자아실현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유거든요. 결혼까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혼도 요즘은 머스트가 아니라 메이라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도 결심하는 이 결심 앞에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고 길러본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은 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답을 가지고 나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도 설득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최고로 키우고 싶은데 한 아이를 최고로 키우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길러보면 아시지만 돈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돈으로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는 건데, 이미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주변의 어떤 여러 것들을 보고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애써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를 기르면서 자기 꿈을 펼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편들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조금씩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의무적으로라도 쓰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자녀의 주 양육자가 본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첫 애까지는 낳고 1년, 1년 반 정도 쉬고 복직을 한다라고 하지만 둘째 낳고 거의 사직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복직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용인되는 복지기관이라든지 뭐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복직이 자유롭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쉽지 않다는 것들을 옆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자아실현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 관점, 여기서도 혹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거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그래도 자녀는 낳아야지라고 낳으셨다라면 오늘 이 관점을 어떻게 수정해 볼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걸어요. 내 다리로 일어서기까지가 힘들지 내 다리로 일어서고 나면 곧 뛰고 걷고 할 거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걷는데도 1년이 걸려요. 그 아이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라면 자는 시간뿐인데 그 자는 시간에는 나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어쩌면 부모의 삶을 부정하고 이 아이에게 온전히 맞추는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TV에서도 보면은 새 아이를 낳은 특전사 엄마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이 3명을 낳고 군인으로서, 그것도 특전사로서 헬기 타고 위에 가서 막 고공 낙하훈련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이 키우는 게 나으세요? 여기 와서 훈련 받는 게 나으세요? 훈련 받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애 보는 것보다 훈련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아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럴 겁니다. 육아와 자신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의 일들을 선택하지 육아가 나한테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성경,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신앙고백으로 담아서 표현한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24장 2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는 결혼의 목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지 않으면 육아는 불가능합니다. 한쪽 편의 힘만으로 육아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지요. 결혼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자손입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태어난 이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흥왕하게 합니다. 가정이 아니라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 없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자녀들이 없는 삶과 지금 이 자녀들이 있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자녀들이 있는 삶을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신 분 못 봤습니다.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이 홀가분해 보이지만 상대방의 도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 앞가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부부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 자녀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갈등의 안전판 구실을 하기도 하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로요. 이 자녀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서로의 필요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체험해 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자녀에 대한 생각들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가고 결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묵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생활인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살고 저렇게 사는 게 맞는가 봐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공감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수준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수준들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 부부가 나누셔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 세상의 목소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정리하고 부부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도움도 받고요. 네, 엄마 아빠가 매우 바쁜 가정이 있습니다. 맞벌이 혹은 혹벌이에 혼자 육아를 하는 가정입니다. 요즘 이런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실패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심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현장으로는 오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애 가방 챙기고, 애 짐이 원래 한 짐이잖아요. 자기 짐도 있는데 애 짐도 한 짐이고, 아이 데리고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할지, 주차하고 아이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도 너무 아이가 어려서 잠옷실에 데려가거나 혹은 영화부에 데려갔는데 우리 아이가 유독 시끄러운 것 같아서,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애들 다 그런 거니까 조금 조금씩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울 거니까 너무 처음에 우리 아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 못한다라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그렇게 대면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습관이 잡히지 않은 자녀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유어부, 유튜브든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라고 틀어주면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집중을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집중을 못한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고 나오지 않으면 예배 생활 회복한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간다면. 근데 이런 가정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삶의 태도들을, 예배의 태도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강하게 권면하고 결단하시고 나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는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젠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정원영 목사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젠 코로나가 전 국민이 한 번씩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어쩌면 그 마음의 부담이 있기도 하죠. 한 번도 안 걸린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 한쪽이라도 나오자라고 결단을 하고 권면을 하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가정이라면 마지못해라도 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이 가족이, 이건 다른 가족인데요. 어느 정도 자라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부 이상 되면 독립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4세. 그래서 제가 영아부 부모님이다가 해가 바뀌어서 4살이 되고 유아부에 예배 독립을 하면 정말 축하를 많이 드려요. 이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부부가 온전히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겠네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모아서 나누시고 그동안 아이와 함께 하느라고 힘들었던 것들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을 부부 사이에 쌓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평화롭게 주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또 외식도 하고요. 뭐 자기 일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주중에는 바빠서 서로 간에 관심의 터치가 잘 없고요. 문제는 신앙적인 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 부모가 신앙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들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생각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자녀에게 신앙적인 대화 나눌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가정이 아주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진퇴양난에 빠진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어느 정도의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외면적인 환경은 회복됐는데 부모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신앙적인 대화가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둘 다 문제 있는 가정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는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회복할 지점들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쪽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한쪽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더 집중해서 회복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서요. 창세기는 11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1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라서 이 11개의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이것은 뭐 아담의 계보라. 계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족보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5장과 6장 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담의 톨레도트거든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인데 5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 800살, 900살까지 산 사람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요. 그 다음 셋이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이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이 아담의 톨레도트의 특징은 몇 년 살고 죽었는지가 반복되는데 잘 보시면 첫 아이를 낳은 시점이 언제냐. 셋 같은 경우에는 105세라는 거예요.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105세와 807년을 합해서 912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아이를 낳은 시점,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앞의 시기와 뒤의 시기를 합해서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 아주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800년, 900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을 것이며 인류의 문명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내용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내용이요? 자녀를 낳은 이야기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관심은 이 사람이 다음 세대를 남기고 죽었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105세와 그 다음에 살았던 807세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첫 아이를 낳기 전,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이 105년이라는 시간과 첫 아이를 낳고 807년을 보낸 이 시간은 부모로서 산 시간이잖아요. 앞의 시간은 부모가 아닌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807년 동안 그러면 자녀들을 온전히 낳았을까? 정말 죽기까지 자녀를 낳았을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807년이라는 시간은 낳은 자녀들을 온전히 길러낸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 시간과 뒷 시간을 지내면서 몇 살을 살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고 기른 이 시간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 족보대로 내 예상 수명을 계산을 해서 가령 90이다, 100살이다 놓고 나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동안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우리 스스로의 인생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창세기 5장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길러낸 이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창세기 5장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도요.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걸 42대로 의도적으로 맞춥니다. 14대, 14대, 14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출산이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태를 내어드리지 않았더라면, 출산이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우리 곁에 오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어제 정한주 목사님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마리아의 헌신과 이 육아가 없었다라면 주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창세기 5장의 족보에 5장 족보에 나오듯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게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유아세를 받을 때 다 고백하잖아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양육하겠다라고 우리 서약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그저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 부모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온전한 부모노릇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 땅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들을 제대로 보존하는 역할들을 못하니까 나중에 에덴을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에덴을 누가 지킵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이 지키잖아요. 근데 그 지키다라는 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tect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호를 하는 건데 여기에 드러난 단어가 이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아담에게만 쓰인 게 아니고 노아에게도 나타나고요. 노아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도 나타나고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실 때도 이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의무에 있어서도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이 자녀를 기르는 일, 곧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을 에덴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가꾸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 낳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시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그랬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아,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심히 교만했었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판판이 깨졌습니다. 아, 내 몸으로 난 내 아이조차도 온전하게 품지 못하는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이 자녀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도 있고요. 디모데 전서 2장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 가져왔는데 이걸 여자의 맥락에서 읽지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라는 건 육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요. 그렇게 바쁘게 육아하면서 살아갈 때 한눈 팔 지경이 없죠. 그 순간 시간도 없고 비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간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적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건설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이 속에 일어나는 이 부모로서의 자괴감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왜 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를 길러보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느껴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쓰고 있는데 이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족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그런 세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안전한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사실이지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이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천지창조의 기사가 가정을 만드신 걸로 끝이 났다 했습니다. 그러면 3장에 이제 타락이 되는데요.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젖어서 세상을 가정을 바라보고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눈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눈, 부부에 대한 눈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과 동시에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교회는 혈연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 다 같이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려면 여전히 흥왕하려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로 길러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부모도 그 뜻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렇게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길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공적으로 바라보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퍼블릭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프라이빗하잖아요. 사적인 공간인 것 같고 남들이 터치할 수 없는 공간인 것 같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부부 사이에는 공적이어야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곧 주님으로 충만한 공간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 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양육을 할 수가 없죠. 출산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해됐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자녀를 길러보고 나서야 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다라는 게 조금이나마 체감이 되더라고요.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게리 토마스 부모학교라는 책 17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매번 울 때마다 딸은 내게 평범하고도 어려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기를 향한 내 애정, 실없이 좋은 마음, 푹 빠진 시간들, 아기를 돌본답시고 동원한 내 자아 등이 모두가 내 격분과 절망만큼이나 피상적이었다는 사실.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 그저 아주 잠깐잠깐씩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 자녀를 돌보면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이 아이와 온전히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전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그냥 아기를 향한 애정, 그냥 좋은 마음, 아기를 보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피상적이었다라는 걸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건데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 시간들을 다 지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 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분명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님 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운데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픔과 시련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키우다 보면 유독 힘든 애들이 있습니다. 자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촉감, 두려움이 많은 애들도 있고요. 부모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반대로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기르면서도 심방을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이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내 생각을 이 자녀가 하고 있다라면 집사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고 반문하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일까요? 라고 여쭤봐요. 반문을 해보면 아 목사님 아니네요. 제가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온전한 감사이고 이 자리로 부르신 분에 대한 뭐랄까요? 적극적인 부응이랄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녀를 내 자아실현에 방해되는 요소로 볼 거냐? 나를 실현할 수 없는 방해물로 볼 거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쯤 오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은총의 통로라고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인 거죠.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난 다음에 부모도 변합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서로의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합치다 보니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이지 않으면 자녀 양육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내면의 필요가 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하는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서 내면의 필요와 관계와 서로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관계로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그 관계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부분은 이렇게 변화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신앙의 지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애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아빠와 엄마가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부로 바로 서 있어야 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뭘 배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지 않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마이웨이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요.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왔고 또 어떤 것들을 헌신해 나가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왜 포기할 수 없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상대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부부, 온전한 부모됨의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이 일상화되죠. 그러나 아깝지 않습니다. 두 명 살 때는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네 명 살면요, 4분의 1 해야 되죠. 여섯 명이 살면 6분의 1 해야 되죠. 가면 갈수록 식구가 늘면 늘수록 n분의 1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몫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특히나 부모된 자로서는 자신의 것들을 더 줄이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아깝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거든요. 그냥 사람의 욕망으로도 자기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이 희생이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내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 기꺼이 감내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진 부모로서 우리의 관계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할 일입니다. 희생만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부모였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도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 그냥 휩쓸려서 악하게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죠. 이 자녀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것,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부모된 자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결국 자녀 양육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살아가도록 온전케 하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닮아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어느 토판이 발견됐는데요.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에서 뭐 2500년 전 정도의 토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편지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일은 힘드니까 쉬운 일을 해야 하는데 인생을 잘 살려면 서기관이 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공무원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의 고충이라는 거는 거기에도 우리도 요즘 공무원 되려고 그러잖아요. 뭐 경쟁률이 낮아졌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안이 있죠. 그리고 형통을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의 고충은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이나 오늘 이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으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모든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눈을 떠서 이 모든 시시하고 싫고 멸시받는 임무들을 성령 안에서 보고 가령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밥하는 일, 요리하는 일, 뭐 청소하고 애들 옷 빨래하는 일부터 여러 시시콜콜한 일, 집안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해도 티 안 나고 안 하면 더 많이 티 나는 이런 일들, 이렇게 모든 시시하고 싫고 멸시받는 이런 임무들을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독교 신앙이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싱크대가 어쩌면 집사님이 예배하는 처소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측면인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가장 값비싼 보화로 꾸며지듯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꾸며져 있음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하찮은 일로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고 우리가 했던 여러 날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귀찮고 하찮고 시시해 보이는 이 일들이 실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꾸며져 있음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일들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리에 와보면 자아를 실현하는 일보다 오히려 출산하고 육아하는 일들이 훨씬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EBS 다큐프라임에 한 그룹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이런 거죠. 자아를 실현할 거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거냐를 묻고요. 이 자녀 세대에게, 이 부모의 자녀 애들에게 자아를 실현할 거냐? 자기를 희생할 거냐를 물었을 때 자식들은 전부 자아를 실현할 거라고 하는데 부모는 전부 다 1이면 100이면 100 전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이 그 인터뷰한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자녀들이 다 울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조금 더 가치로운 일이라고 우리의 일들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늘 굽어 살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의하면 많은 일을 한 것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녀 낳은 일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 몰라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수고를 아시고 내 이 수고를 이겨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받을 상,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40 수련회 할 때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제시장 다 보셨죠? 국제시장 그 마지막에 덕수가 불이 꺼진 방에서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붙잡고 대성통곡 하거든요. 보셨죠?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흥남부도 철수 때 그 아버지가 동생 막순이를 찾는다고 배에서 내립니다. 내리고 아버지가 그 두루마기를 벗어서 덕수에게 입혀주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고모네를 찾아가는데 그 고모네가 장사하는 가게 이름이 꽃분이네거든요. 그 꽃분이네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국제시장이 재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팔을 하는데도 안 파는 겁니다. 알박기라고 욕먹죠. 친구조차도 권면을 합니다. 권유하죠. 야, 너도 이제 가게 팔고 돈 좀 만져라고 권유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안 합니다. 안 해도 아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못 오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는 걸로 끝납니다만 아버지를 만날 날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장면이 굉장히 국뽕영화라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는 차원에서 그걸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고 말씀으로 기르도록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면 언젠가 내가 만날 그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 시점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로움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자녀 양육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 중에 제일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 일이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부모로 자기 부인의 부모로 살도록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눔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가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